오케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좀 같이 펴시고요. 같이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좀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5절까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 아멘. 주님, 저희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부산한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창조주 앞에 우리 자신이 참 조용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계시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아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부터 해서 좀 앞으로 당분간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조금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분이 누구시냐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서가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여러 사람이 여러 관점에서 어떤 사건을 꼽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그것은 하나님이신 분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다.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쯤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그 예수님의 그 오심,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BC와 AD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이 흙먼지 날리는 땅에서 33년 반을 걸으셨던 그 하나님, 그분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계신 그 하나님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그 누가라는 그 사람의 성도의 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행적을 글로 남기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손을 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제시해서 그것을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글들 중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성경, 우리가 정경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 캐논, 이 성경 안에 이렇게 복음서로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그것은 네 개밖에 없습니다. 혹은 5개, 사도행전까지를 우리가 포함시킨다면 5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태의 글이 있습니다. 마태의 마태는 세리였죠. 세리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 사람, 이 사람의 글을 마태복음,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의 글이 있습니다. 마가 예수님의 제자였나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릴 때 그런 줄 알았어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가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누이의 아들, 생질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도바울 일행과 함께 선교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그냥 탈락했던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사도바울에게 대단히 유익해지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마가가 썼죠. 누가의 글이 있습니다. 누가도 제자는 아닙니다. 마가나 누가가 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여기 그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받는 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받는 의사라고 표현한 이 누가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의 그 선교 여행의 대부분 같이 동행했던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글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복음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누구인가? 참고로 사도라고 얘기할 때 사도는 우리가 이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도 지금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사도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그게 기본입니다. 아무나 사도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아마 이 마음에 친숙하실 터인데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그 마가 복음할 때 그 마가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 마가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 요한. 그 요한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도행전, 사도 요한,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되는 이 사도 요한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직업은 갈릴리 벳세다의 이제 뱃사람, 어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세베대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그냥 이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박노찬입니다. 박이라는 건 어디서 오냐면 제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그게 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 이제 아버지가 오래 돌아가셨는데 박남수의 아들 노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근데 우리나라 문화권 같은 데서 이제 박노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한을 부를 때 성경이 어떻게 부르냐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요한 세베대 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원래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형제 야고보와 함께 형제가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형제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는데 기억나시나요? 뭐죠? 대답을 하시려면 천둥처럼 하셔야죠. 이렇게 개미 목소리로 하시면 천둥의 아들들 이런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마 성격이 대단히 그 강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한 측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이런 요한계시록 이런 걸 전체를 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대단히 또 온유하면서 대단히 또 그 이렇게 깊은 그런 맛이 있고, 그러니까 강직함과 온유함을 다 함께 갖춘 그런 사람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 사람이 또 명예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는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저하고 제 형제,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기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단히 또, 이 명예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어렸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열두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세 명의 제자를 많이 동반하셨는데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제외하고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예를 들어서 변화산 사건이나 이런 데 이제 같이 동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저쪽 뒤쪽에 가서 보면은 이 요한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그러니까 12명도 물론 사랑하셨겠고 또 그 외에 7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도 사랑하셨겠고 했지만 특별히 12명 중에서도 이 요한을 대단히 사랑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알기로 수제자인데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셨던 제자는 이제 요한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까지 그 다른 제자 다 도망갔는데 이 요한은 십자가 곁에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육신적으로 볼 땐 정말 친형제 이상의 그런 어떤 친밀감을 느꼈던 그런 제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참 복된 그런 제자였던 것 같고 단순히 유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유함 속에 또 대단히 강직한 정말 천둥과 같은 강직한 그러한 것이 있었던 참 대단히 매력적인 그런 좋은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 전체가 다 이 예수님에 관한 이 행적들을 기록하려고 손을 댔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아까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손을 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렇게 쓴 글이 성경에 포함된 것은 지금 우리가 봤듯이 마태와 지금 이 요한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경우에는 복음서 말고 그 일반 서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베드로 전서 후서 하는 그 편지의 내용 형식에 그것이 이제 있고 야고보서의 경우에는 이제 이 야고보서에 조금 논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 야고보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이제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정말 사랑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이러한 내용을 쓰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봤더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왜 이걸 내가 기록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이 이제 이런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 또 요한 계시록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사실 이것이 정말 어떤 갈릴리 벳세다라는 어떤 촌의 어떤 한 어부가 쓴 글이라고는 사실 잘 믿겨지지 않는 그런 글입니다. 어떻게 이 그런 어부 출신의 그런 사람이 그것도 또 젊은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글을 쓸 수 있을까? 참 좀 의아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이제 감동하심이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람의 어떤 기질과 학문과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이 비록 어부이긴 했지만 그러나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또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이제 학문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뒤지지는 않았던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분이 누구시냐 하는 제목을 선정했는데요. 이 표현은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말기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이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땅에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대로 그 겸손하신 그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이제 입성을 하시는 모습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가지고 이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웅성댔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거기서 따온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과연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이러한 주제로 어떤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보고 배운 바를 기록한다면 어떻게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같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다른 복음서들의 저자들과는 다르게 대단히 독특하게 시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죠. 마태는 이 세리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리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의 첫 장은 족보를 시작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뭔가 세세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데 익숙했던 사람답지요. 그렇죠? 예. 마가복음은 어떠지요? 마가복음은 이 아까 그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했던 그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글의 시작으로 볼 때. 예.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왜 내가 이걸 당신께 쓰게 됐는지에 대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대단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뜬금없이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파격적이고 대단히 독특한 그러한 참 기술 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이 계셨다 할 때, 그럼 도대체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인가? 제가 이제 실제 내용을 잠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어 표현으로는 word가 W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영어에서 문장의 첫 스펠은 대문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장의 중간에 어떤 단어에 대문자를 쓰게 되면 뭐 고유 명사나 뭐 인명이나 지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닌데도 소문자로 써야 될 부분에 대문자로 쓰면 그것은 대단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사물을 인격화한다든지 사람을 신격화한다든지 또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신격화되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word라는 이 단어가 W가 대문자로 되면서 이것이 뭔가 조금 다르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word, 말 또는 단어에 해당하는 그것과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소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신학을 한다고 하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로고스 기독론 이런 표현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로고스 기독론이다. 로고스라는 표현은 이건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이에요. 영어가 아니라 그리스 단어에 지금 워드에 해당하는 것이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뭐 많이 들어보셨죠. 워낙 친숙한 단어니까요. 근데 이게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그냥 초자연적인 책으로서 성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를 이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걸 자꾸 이제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여기에 로고스라고 기록된 이것 이것이 이제 기독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론이라는 그리스도론이라는 표현인데 이 예수님을 로고스로 표현한 것은 뭔가 헬라 철학적으로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걸 풀어내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생각한 그 로고스의 개념 이게 이제 대단히 복잡한데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 구절을 이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표현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과는 별 상관이 없는 표현인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도 요한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표현 방식을 염두에 두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처음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지는 사도 요한이 쓴 다른 글들을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성경 저자도 아니고 사도 요한이 쓴 다른 구절들에서 이것을 비교해보면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똑같은 요한이 쓴 요한 1서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요한일서 5장에 7절을 가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과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역성경에는 이 요한일서 5장 7절이 없습니다. 저도 하도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6절을 반을 잘라서 7절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7절 이 표현 자체가 개역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삼위일체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구절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늘에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할 때 이 이제 영어로 father의 F가 대문자로 되어 있고, 말씀할 때 word가 대문자로 되어 있고, W가.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렇게 이제 계시는데, the Holy Ghost 이렇게 해서 H와 G자가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성령 하나님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지금 워드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이것이 지금 단순한 어떤 말이 하늘에 있다, 또는 단어가 하늘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이 신격화되어 있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워드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진 존재가 거기 계시는구나. 우리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말이 하늘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어떤 글, 단어가 거기 하늘에 있다는 그 표현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정확하게 이 말이라고 표현된, 말씀이라고 표현된 이 존재가 누구냐? 그게 이제 요한 계시록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가서 보시면 19장입니다. 19장에 가서 보시면 11절부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의 그 지상 재림이 이제 묘사되는데, 예수님의 공중 재림 말고, 휴거 사건 말고, 예수님 7년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묘사되는데, 여기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환상 중에.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신 이 참되신이라 불리더라더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지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또 그분께서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어떤 이름이 예수님께 하나가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른대요. 그런데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는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이름이 있으시고 또 다른 타이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더 word of God 할 때 word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타이틀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님 이렇게 경어를 사용해도 이게 좋은 건데요. 말씀님이라 불리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 워드라는 표현이 이것이 단순히 어떤 단어,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삼위일체의 제2격에 해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의 여러 타이틀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휴양의 기간 동안에 배웠듯이 예수님은 타이틀을 100개 이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137개였나요? 그때 제가 정리한 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주들의,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임마누엘, 뭐, 해서 강하신 통치자, 영존하는 아버지, 뭐 해서, 100가지 이상, 130가지 이상의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것을 A 하나님, B 하나님, C 하나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개념을 잡기에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다 보니까 아들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은 언젠가 영원한 시간 가운데 언젠가 아버지로부터 뭔가 생성되셨거나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해서 좀 더 열등한 하나님 취급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A 하나님이 계시고 B 하나님이 계시고 C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이 점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수학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한 하나님이신데 세 인격체로, 신격체죠. 신격체로 존재하시면서 각각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높지도 않고 누가 누구보다 덜하지도 않은 서로 동등한 그런 관계시면서 완전히 구분되시는 그런 관계로 존재하시는데 A 하나님의 타이틀이 여호와라는 타이틀도 있고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C 하나님은 그 타이틀이 성령, 영어로는 Holy Spirit 또는 Holy Ghost 이렇게 표현이 되시고 또는 The Spirit, 영님 이렇게 표현이 되시고 또는 개혁성경용어로 보혜사, 이제 보혜사는 말이 어렵죠. 위로자예요. Comforter, 위로자예요. 위로자, 이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비하나님은 타이틀이 엄청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The Word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런 타이틀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이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헬라 철학에 무슨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뭔가 고차원적인 뭔가가 있나 보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타이틀이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 그걸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워드. 우리가 말이라고 할 때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글씨를 써놓으면 이게 이제 이 워드가 되는 거예요. 워드가 모이면은 센텐스, 문장이 되는 것이죠. 말이 왜 필요합니까? 문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제 안에 있는 생각을 저만 알고 있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 생각을 전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 또는 글,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워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 본체의 그 정확한 형상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과 단어로 이렇게 이거를 대입을 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생각과 같으세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도 사람이 그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바로 그냥 나타내셔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생각과 같은 거예요. 제 안에 담고 있는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담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께 전달하려면 제가 뭘 하는 거냐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생각을 제가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면 그럼 여러분은 정확하게 제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의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표현해 놓으신 걸 통해서 알아요. 자연 우주 만물이나 양심이나 뭐 어떤 이런 직관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거나 표현해 놓으신 것으로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분의 타이틀이 The Word, 말씀 이렇게 불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요한일서 1장을 한번 펴보시죠. 요한일서 1장. 똑같은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복음하고 좀 비슷하지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싶었던 게 정말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단어라면 단어를 우리가 보았고 단어를 우리가 만졌다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분, 그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말씀하시고 사람처럼 행동하시고 사람에게 이렇게 접촉하실 수 있게 해주셨던 바로 그분, 그분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헬라 철학, 우리가 복잡한 걸 알지 못해도 지금 성경의 몇 구절을 보고 나니까 이 말씀이 아, 그런 의미구나 하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또는 이제 제가 표현하는 바대로는 비하나님에 해당하는 바로 그분의 타이틀이 말씀이구나. 그분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셨을 때 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처음에 말씀이라 불리면서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라 불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분, 그렇게 존재하셨던 이분께서는 바로 뭐라는 얘기냐면 만물의 창조자이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인 분께서 창조물의 한 종류인 인간, 그렇죠? 인간도 그분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렇죠? 만물의 창조자께서 창조물이 되신, 창조물의 일부가 되신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이걸 설명할 거냐?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 바로 말씀, 단어. 이걸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신 사건을, 이 사실을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조금 다르게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한번 보시죠. 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보니까 그분께서는 할 때 이 그분이 그 문장 그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시고 보시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아, 제가 아까 보이지 않는 생각을 보이게 표현하려면 말로 표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하는 것이 워드,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표현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형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거 지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문맥을 따라 보시면 이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모두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그분, 즉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 즉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이분이 바로 창조자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보니까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생명과 빛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과 만물의 창조자로 예수님을 표현한 이 요한이 곧바로 생명과 빛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안에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설명할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맨 앞쪽에서는 대단히 웅장한 서사시와 같이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쫙쫙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말씀으로 표현했다가 만물의 창조자로 표현했다가 곧바로 이분이 생명이시고 이분이 빛이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여러분, 생명체는 다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식물, 동물, 사람, 영적인 존재들 다 그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 없나요? 생명이 있으니까 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뭐 하나마나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그분이 사셨던 것에 대한 말씀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이 생명, 예수님 안에 있던 이 생명은 대단히 독특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시킬 수 있는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지옥에 가는 사람도, 불못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존재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래도 영원히 존재하는 건 마찬가지고 저래도 영원히 존재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유독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영생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해도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배척된 채 자신들이 그렇게 혐오했던 하나님, 그렇죠? 이 세상에 수십 년 사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나는 지금 이 땅이 지금 천국보다 더 좋은데 무슨 천국을 가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았단 말이에요. 짓뭉갰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성령께 무례히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당연히 받을 그 극심한 형벌이 어떠하겠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 인격이 이 하나님과, 사랑 자체이신 이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된 채 사랑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 존재는 존재해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할 때 그것은 참 생명이신 분, 영원하시고 참되신 분, 사랑 자체이신 그분과 함께 존재할 때만 인간이 비로소 인간다운 그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할 때 이 생명은 그 생명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이분께서는 사람에게 그 동일한 생명,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동일한 생명을 어떤 사람에게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억하면서 지금 이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통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걸 그 안에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어떻게 받냐?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 요한복음 1장 12절이 여기에 이제 그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것인데요. 11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1차적으로. 물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지만 1차적으로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구나. 예.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가 안 보이는 예수님을, 예수님 제발 와주세요, 와주세요, 그래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내 안에 진지하게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또 인격으로서 내 안에 이렇게 거주하시게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실체로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분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한 것이냐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요한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표현대로 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도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 디바인 네이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이어서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자기 백성에게 오신 이 사건을 뭐라 그랬냐면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본 사건이다. 사망의 지역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솟아오른 사건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7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하니라. 빛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을 주시는 그러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가지고 계셨던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제 오늘 본문 5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일단락을 좀 지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 어둠이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달았다면 이 빛을 받았다면 그럼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쳤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만유를 포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가 저와 여러분이 알고 듣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편지로 소개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대단히 파격적이고도 독특하게 그분이 하나님 되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그분의 어떤 타이틀, 그분이 가지고 계신 타이틀인 말씀이라는 그 표현으로 시작했습니다. 말씀이라 불리시는 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이 창조주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생명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빛이시라는 것을 짧은 그 문장 안에서 휘몰아치듯이 이렇게 넘어가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분, 우리가 만지게 하신 분,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신 그분, 하나님의 표현이신 부분, 그분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제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좀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 사도 요한이 표현한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649장입니다. 나를 매혹시키어. 649장입니다.
나를 매혹시키어 주 다르게 하소서. 평생 나무 체험할 만유 포함하신 주 방향 같은 세상에 고멜화처럼 피어 향기로운 모양같이 내 맘에 감추인 주 주여 나의 부드러운 속삭임 들으소서. 주풍성 누리게 해 날 성숙해 하소서.
주님, 우리 주님을 어찌 참 인간의 말로 전체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언어 기능이라는 것을 부여하셔서 눈으로 내가 직접 못 보았어도 내가 직접 못 체험했어도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말과 글을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능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세상 어떤 것들을 유익을 얻는 데에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것, 즉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아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재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또 휴양의 장소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참으로 평안하며 복된 것들, 풍성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가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가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또 은혜로 그렇게 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